그래서 그들의 우상죄로 인해서 우상이란 숭배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기 때문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내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는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범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그런 어떤 이중성,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 그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어기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여 주를 아나이다. 자기들은 주를 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주님을 모르죠. 주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참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선인데 증정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선을 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결국은 원수가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왕들,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국가가 돼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신정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만들었습니까? 5절에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내 송아지는 버려졌으나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니 그들이 어느 때 무지하겠느냐. 사실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결국 베델이 어떻게 됐습니까? 벳아웬이라는 죄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벳셀은 본래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벳아웬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죄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베델,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집을 죄악의 집으로 아주 둔갑시킬 정도로 우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완전히 팽배하고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의 죄가 완전히 관영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금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만든 거죠. 금송아지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정말 배역하고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 아까도 2절에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금송아지 신상을 앞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이중성이 있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까? 신앙 자체가 이중성이라는 거죠. 참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장식으로 만든 그런 사마리아 송아지 이런 것들은 산산이 조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초할 수 있는 것은 그 우상 숭배, 그 헛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국 멸망 받을 것이다, 심판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을 것이 줄기가 없다,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뭐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혹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다 삼켠다, 모든 것을 다 이방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노의 심판입니다. 바람을 쉬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방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바로 이와 같은 우상숭배라고 형식주의적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금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금이라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들어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금으로 하나님을 대치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은금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과물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 어떤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체험을 받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금의 신앙입니다. 은금의 신앙이 뭘까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을 쫓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기에 따른 응답과 보상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라고 믿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겠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 번영,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재물과 이 물질, 재물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계명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라고 하지만은 한 주인이 아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예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금과 은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으로 그 번영을 삼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런 철저한 한 주인이 아닌 두 주인을 섬겨가면서 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헛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 또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그런 우상숭배, 그 다음에 신앙에 무엇이 본질적으로 잘못됐냐, 왜 그렇게 우상숭배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탄을 받고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런 헛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를 갖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데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대요. 이 들나귀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야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이것은 어떤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홀로 떨어져서 들나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고집센 홀로 떨어졌다는 의미의 홀로 떨어진 들나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갔다. 에브라임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이 아수르라는 것은 외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신앙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세를 의지하고, 이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한 그런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 이후에 연달아 범하는 외세를 의존한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냐고 외세를 의존하는 거. 보이는 것을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자꾸만 금과 운을, 금과 은 이런 재물을 의지하고 그 금과 은으로 만드는 우상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뭘 의지해요? 이제 자기들이 어렵게 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외세를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 금은 신앙, 이 기복주의 신앙, 이 우상 숭배, 이 외세를 의존하는 거, 한 가지 통일적인 어떤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겠다. 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본의대로 보이는 것만을 내가 쫓아 살아가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겠다는 거야.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건 형식주의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보이는 것들만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으로만 채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하고 그것을 의존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지금도 우리도 답습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세를 의존하고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많이 쌓습니다. 뭐 금송아지 은송아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쌓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범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11절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를 기뻐하지 않냐고 13절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옛날에 애굽에서 나왔었죠.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의 그런 처참한, 비참한 노예 생활, 노예 상태, 죄악의 상태로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에 대한 망각,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었고, 14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이다. 잊어버렸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어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신앙. 여러분, 이런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단순히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이런 참담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오직 한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